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볼까요? 퀴즈 문제입니다. 100만 원을 연이율 2%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저축한 후에 추가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없다면 1년 뒤에는 이 계좌에 몇만 원이 남아있겠습니까?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18살부터 79살까지 성인들 대상으로 2년마다 이런 문제를 내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로 들인 이 문제는 2년 전 조사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100만 원을 연이율 2%의 비과세 저축성 예금에 저축하면 얼마 남겠느냐, 1년 후에. 정답은 102만 원입니다. 맞히셨습니까? 2년 전에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 이런저런 문제들을 푼 평균 점수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66.2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점수는 아니었죠. 올해도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8월과 9월 두 달간 전국 2,4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만나서 이런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는 경제금융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으로든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든 이렇게 교육을 강화한다고 현실에서 직면하는 금융정보들이 편하고 쉽게 여겨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이해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금융구조를 좀 더 쉽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잘 모르는 분도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잘 몰라도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근본적으로 이런 금융교육, 금융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또 해봅니다. 예,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꾸준히 또 들으시면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요? 예, 손에 잡히는 경제도 금융이해력 높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게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터키의 채권 금리가 요즘 18%나 된다고 해요. 터키 정부가 발행한 국채인데도 이렇다는데, 글쎄요, 금리 높은 것만 보고 투자해도 되는지, 터키 채권에 혹시 투자하려면 어떤 걸 좀 알아둬야 되는지 오늘은 터키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IT 기업들을 보면 AI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왜 이 AI 스피커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건지 오늘은 뉴미디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8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죠. 세계 각국의 금융 환경을 역사, 정치,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그 나라가 과연 투자가 가능한 곳인지, 유망한지까지 가늠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금융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하나금융투자 해외금융팀의 육민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터키 이야기를 좀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주시겠다고. 터키가 우리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별 관심 없이도 살 수 있나 싶긴 한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나라 국채를 사면 1년에 이자를 18%를 준다고 해서 그거는 좀 무시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 뭐 브라질 채권도 그렇고 멕시코 채권도 그렇고 신흥국 채권들이 금리를 많이 주죠.
네, 맞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한 게 도루묵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라는 뜻이셨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리 이외에도 그 나라의 산업과 정치,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키는 어떻습니까? 그럼 주변국하고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사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터키는 어느 나라하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쪽이에요?
터키는 육지와 바다를 국경으로 하는 나라가 13개 나라가 되어서.
국경이?
네. 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분쟁이 연루되기 쉬운 나라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인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예.
이에 맞선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300년 동안 무려 1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기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패배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을 들면서까지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오스만 제국의 최대 적국인 러시아가 독일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을 했던 것이었죠.
그 오스만 제국이 터키예요?
그렇죠. 아. 근데 결과적으로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당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을 침략해서 네.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터키의 영웅인 아타티르크가 물리쳐서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된 것이었고요.
유럽에는 그래서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만든 군사 동맹이 있잖아요. 나토라고.
네.
그럼 거기에도 당연히 터키는 들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터키가 한국 전쟁 때 참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미국이 터키에게 나토에 가입을 시켜줄 테니까 한국 전에 참전해달라는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들어가고 싶었는데 야, 터키 저기까지가 유럽인 거야 아닌 거야 이제 유럽 안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토에 들어간 덕분에 터키는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번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로 멤버가 되면 터키인들이 유럽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유럽에 살고 있는 터키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니까
네.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건 유럽 사람 같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유로화 안 쓰고.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지금 유로존이라고 해서 유럽 돈, 그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도 있고 그 나라들은 정말 이제 다 자기 나라 돈은 안 쓰는 나라들이고
그렇죠.
또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EU라고 하나요?
네.
일단은 EU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유럽 돈을 쓸 건지 유로존에 가입할 건지는 또 다른 단계인데
네, 맞습니다.
터키는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EU에 들어가겠다는 상황입니다.
아, 그저지가 1차 시험에도 아직 못 들어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까지 들어가겠다는 게 터키의 목표이고.
네, 맞습니다.
왜 받아주죠? 왜 안 받아요? 유럽 국가들은?
터키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예.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EU 회원국이 되는데요.
인구가 많은?
네네. 유로존의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되기 때문에
예.
터키가 EU 회원국이 되면 곧바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니까
아.
유럽 국가들에게는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라면 그냥 뭐 받아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냥 대강 받아주기에는 인구도 많다.
네네.
터키 입장에서는 일단 EU에 가입하고
네.
그다음에는 유로존에도 가입해서 자기 나라도 이제 터키 리라 말고 유로화를 쓰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터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멤버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간단한 심사만으로도 입국을 할 수가 있고
아 터키에
네 체류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터키의 주요 외화 벌이 수단인 관광이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또한 유로존에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은 터키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해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터키 옆 나라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가입을 하게 되자 가입하기 전보다 무려 10%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싸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많이 빌렸는데
네.
이 돈을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각종 보조금으로 써버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늘 설명 들으면서도 잠깐 갸웃거려지는 것이
네네.
나라는 똑같은 나라잖아요. 국민도 네네. 그대로 있고 국토도 네네. 똑같이 있고 경제 상황도 똑같은데 돈을 예전에 자기 돈 쓰는 거하고 유로화를 쓰는 거하고 그것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렇죠.
유로존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나라 신용도가 높아지고 이자가 내려간다는 건
네.
뭔가 이 나라가 위험해서 돈 못 갚으려고 하면 뒤에서 도와주는 이른바 형님들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부국들이
아.
밀어줄 수도 있고
예.
또 유로존에 가입한 이상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그런 내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자 비용이 내려가고
네네.
터키는 그걸 바란다.
네네.
그런데 아직은 안 받아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럽인들이. 얼마 전에 터키와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던데. 터키가 미국 중앙은행에 맡겨뒀던 금이 한 30조 원어치 되나 봅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다시 요즘 터키로 가져왔다고 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맡겨둔 것도 좀 이상하고 자기 나라 금을 갑자기 또 갖고 온 건 이유가 뭔가 싶기도 하고요.
보유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다가
예.
많은 나라들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했습니다.
아, 나라들이 금 갖고 있는 걸 각자 자기 나라 금고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아. 보관해 놓고 있고
예, 예.
터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참고로 한국은 영국의 영란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금 시장이 더 발달을 해가지고
예.
금을 영란은행에 맡기면은 그 영란은행이 금을 딴 데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수익을 네. 얻을 수 있어서 한국은행은 영란은행이 했는데 다시 이야기에 돌아와서 터키가 다시 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예.
요즘 미국과 터키의 사이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강국인데
네.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요 원동력은 달러가 기초통화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달러 한 장 찍어냈는데 드는 비용은 잉크비랑 종이 합쳐가지고 5원밖에 들지 않는데
예.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서 100달러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힘을 꺾어놓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주장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는 달러 대신에 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우리 공통화폐로 쓰지 말자.
그렇죠.
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터키에는 교육자이자 이슬람 사상가인 귤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원래는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하고?
네네.
예.
그런데 귤렌 쪽에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리를 밝혀내자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일어난 구테타도 귤렌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귤렌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터키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귤렌을 추방해서 터키로 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현재 이걸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 망명하고 있는 정치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가 끝나게 되면 터키의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귤렌 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황태자를 미국이 데리고 있는 셈인데
미국은 보호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 저 DJ가 밖에서 해외 활동하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사실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았다면 상대적으로는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해 줄 때.
네, 맞습니다.
입장이 전혀 달라진 거네요.
네, 요즘에 좀 입장이 바뀌어진 건데요. 그래서 터키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요즘에 예. 터키 리라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터키가 반미 지정에 서다니 줄을 잘못 선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있고 또 미국도 터키 화폐인 리라를 공격해가지고 터키를 경제로 혼내주려고 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하여간 미국하고 척진 나라로 글로벌 자금이 흘러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터키 채권이 지금 이자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1년 맡기면 18% 이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꾸 터키에서 빠져나가는 외국 자금이 생기고 나면 터키 돈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터키 채권 사기 좀 불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터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주장이 양분되는데요.
예.
먼저 터키 채권이 위험하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아직 금리를 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동안 성장도 부동산 위주였고 또 오랫동안 독재로 인해서 부패한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
또한 터키의 경제 구조도 좋지 못한데요. 터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게다가 터키의 저축률도 낮은 편이어서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빌려야 하는데 즉 자원은 계속 수입해야 하고 이자는 계속 해외로 줘야 되니까
네.
터키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꾸준히 적자가 쌓이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터키는 적자가 안 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해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10년 평균 8% 정도 높은 편이고 지금도 이자율이 18%라고는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1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할 점입니다.
결국 뭔가 수출을 해야 되네요. 터키 입장에서는 자꾸 수입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쌓이고 그게 이제 인플레가 되고 한다는 뜻인데 뭘 좀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는 관광 수입이 좀 늘어나야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늘 일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네. 거기다가 터키는 예전부터 유럽의 빵 바구니가 되겠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네.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 그리고 섬유나 부품 조립하는 산업이 주된 외화 수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뭔가 반등을 할 만한 산업이 잘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도 GDP 대비 0.4%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 4%이고
네.
OECD 평균은 1.6%인데 터키가 0.4%이니까 앞으로도 미래에 크게 반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GDP 대비 기술 개발 투자 금액이 그렇게 낮다.
네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지금 터키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17.75%로 동결했는데요.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유출로 인한 리라 가치의 급락과 이에 따른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1% 정도 더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동결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의 사위를 재무장관으로 앉힌 다음에 네. 중앙은행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금리 못 올리게.
네.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떤 개인 한 명이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조만간 터키의 금리는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 아 이게 투자하기 좀 어려운 나라구나 싶긴 한데 그래도 연 18%는 매력적인 금리라서 투자하는 분들은 야 그래도 이 정도 이자율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터키 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예.
2000년대 초반에는 더 심해서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네.
1년 맡기면 원금만큼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 터키 채권이 한국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이긴 하지만
예.
그때 투자했으면 벌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8%라는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환율로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고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다가 수익이 나면은 그때 팔면 된다는 논리인데요. 바꿔 말씀드리면 터키 채권은 변동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당장 몇 달 뒤에 써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길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근거는 GDP 성장률이 터키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6%씩 성장하고 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3%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즉 망할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망할 나라는 아니니까 네. 묻어두면 뭐 괜찮은 투자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올해 내년 보면 지금 묻어뒀던 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아까 그래서 연 이자가 100%라고 하길래
네.
1년 맡겨두면 그럼 두 배가 된다는 뜻인데.
맞아요.
야, 그러면 손해볼 일 없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1년 후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지면,
네.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소용 없죠. 네.
그럼 결국은 터키에 있는 외국 자금이 해외로 안 빠져나가기 시작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미국하고 사이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겁니까, 터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만 한다면은 환율이 다시 강해질 수 있고요.
예.
혹은 정 안 된다면 미국이 터키와 통화 수합을 해서라도 터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통화 수합을 해주겠습니까? 통화 수합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네. 일종의 이제 미국이 보증서 주는 거라서.
네.
그 친한 사이 아니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그 예전에 우리 2007년, 2008년 리만 사태를 촉발시켰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이거 받아서 살아났었죠,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그거를 터키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대하진 않고 있는데
예.
만약에 터키와 미국의 사이가 좋아진다면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에서는 터키 리라의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사고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사고 있는 거고
네네.
머뭇거리는 분들은 저러다 더 떨어지지 아마라는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육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환율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만 리라와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최근에 뭐 한 안정적일 때와 비교해 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돈 가치가
네. 그래서 올해 이자율이 18%라고 하지만 이미 환율로 마이너스 2% 난 상황이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자는 18% 받았지만 원금 가치가 20%가 하락했으니까 올해는 돈 못 벌었던 거고 더 내려갈 걸로 보는 쪽이 많습니까? 시장에서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무장관을 사위로 삼고
네.
또 대놓고 미국과 이렇게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거 보면은 당분간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미국에 있는 귤레인이 갑자기 뭐 돌아가신다면은 미국도 더 이상 그 터키와 손을 더 다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미련 갖고 또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네네네.
예. 대개는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경제 지식을 잘 갖고 있으면 우리 대통령한테 아 저 자꾸 미국이랑 싸우지 마세요라든가 이자를 높이더라도 해외 자금부터 막아야 됩니다라든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괜찮을 텐데 대개는 국민들은 당장 어렵고 그러면 이자 내리세요. 저 미국 나쁜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다 보니 또 정치인은 또 그 여론에 안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들여다볼 때는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나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 뭔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네요. 덕분에 오늘 터키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금융팀의 육민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